5.
시카의 여인. 주와 열두 사도들이 야곱의 우물가에 도달했을 때 예수는 여행에 지쳐서 그 우물가에 머물렀고 한편 빌립은 시카에서 음식과 천막을 가져오는 대그를 돕기 위해 사도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는 그들이 이 근처에서 한동안 머물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와 함께 남아있으려고 하였지만 그는 그들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도록 요청하며 말했다. 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이들 사마리아인들은 친절할 것이다. 오직 우리 형제인 유대인들만이 우리를 해치려고 찾아 나선다. 그리고 예수가 사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우물가에 앉아 있었던 때는 이 여름날 저녁 거의 6시경이었다. 야곱의 우물은 시카의 우물들보다 광물질이 적었으므로 마시는 목적으로는 많은 가치가 있었다. 예수는 목이 말랐으나 우물에서 물을 기를 방법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시카의 한 여인이 그녀의 물그릇을 가지고 와서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고 준비했을 때 예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 이 사마리아의 여인은 그의 모습과 복장을 보고 예수가 유대인임을 알았으며 그의 억양에서 그가 갈릴리 유대인이라고 짐작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날다였고 그녀는 잘생긴 인물이었다. 그녀는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우물가에서 자기에게 말을 하며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많이 놀랐는데 이는 그 당시에는 자아 존중하는 남자가 공공연히 여인에게 말을 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더구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더더욱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날다는 예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청하니 어쩐 일입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내가 정말로 너에게 마실 물을 청했지만 그러나 만일 내가 오직 납득할 수만 있다면 너는 나에게 살아있는 물의 한 모금을 청하려 할 것이다. 그러자 날다가 말했다. 하지만 선생님, 당신은 물을 긷는 아무것도 없고 우물은 깊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 이 살아있는 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자신과 자기 아들들과 그의 가축마저 다 마시게 하였던 우리의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십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살아있는 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살아있는 물은 그 자신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솟아오르는 새로운 신선함의 우물이 될 것이다. 그러자 날다가 말했다. 나에게 이 물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한 물길로 여기에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게다가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훌륭한 유대인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이든지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날다는 예수가 기꺼이 자기와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주의 얼굴에서 고결하고 성스러운 사람의 표정을 보았지만 그녀는 진절함을 통상적인 친밀함으로 잘못 보았고 그의 말투를 자기에게 접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잘못 해석했다. 그리고 그녀는 도덕적으로 단정치 않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희롱하려는 마음을 먹었고 그때 예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위엄 있는 음성으로 말했다. 여인아, 가서 내 남편을 여기로 데려오라. 이 명령이 날다의 정신을 차리게 하였다. 그녀는 자신이 조 앱 진저를 잘못 판단하였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말투를 오해하였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비범한 사람의 현존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으며 그녀의 마음속에서 적당한 대답을 찾지 못하여 더듬으면서 커다란 혼란 속에서 말하였다. 그러나 선생님, 저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말하였다. 내가 진실을 말하였다. 이는 내가 한때는 남편이 있었겠지만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오늘 너에게 제시한 살아있는 물을 찾아 나서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때가 되어서 날다는 침착성을 되찾았고 그녀의 더욱 좋은 자아가 깨어났다. 그녀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부도덕한 여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 남편에 의해 무자비하게 그리고 부당하게 버림을 받았으며 무서운 궁핍함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한 그리스인의 아내로 살 것을 동의했었다. 날다는 이제 생각 없이 예수에게 말한 것이 대단히 부끄러웠고 몹시 뉘우치면서 조에게 말했다. 나의 주님이여, 당신에게 버릇없이 이야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는 당신은 성스러운 사람이거나 어쩌면 선지자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그리고 그 이래로 행하였던 거신학과 철학적 토론으로 주제를 돌림으로써 개인적 구원의 문제를 교묘히 넘기려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직접적이고 개인적 도움을 주로부터 찾아 나서려고 하였다. 그녀는 대화를 그녀 자신의 필요성으로부터 어떤 신학적 논쟁으로 재빨리 돌렸다. 게리즘산을 가리키면서 그녀는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선조들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경배를 드려야 할 곳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어느 곳이 하느님을 경배할 올바른 장소입니까? 예수는 이 여인의 혼이 그 조물주와의 직접 그리고 찾아내는 접촉을 피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녀의 혼 속에는 또한 더욱 나은 일생의 길을 알려고 하는 욕망이 있음도 보았다. 결국 날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물을 바라는 참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인내심 있게 그녀를 다루면서 말하였다. 여인아, 내가 네게 말하겠는데 너희가 이 산에서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닌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많은 이교도 하느님들의 종교와 이방인의 철학들이 혼합된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있다.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들이 누구를 경배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경배를 한 분 하느님, 곧 야훼에게 집중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제거시켰다. 그러나 모든 진지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아버지에게 경배할 때가 곧 올 것이라 심지어 이미 지금 와 있다고 내가 말할 때, 너는 나를 믿어야만 한다. 이는 아버지가 찾는 자가 바로 그러한 경배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영이심으로 그를 경배하는 자들은 영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그를 경배해야만 한다. 너의 구원은 남들이 어떻게 또는 어디에서 경배하는지를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지금 내가 너에게 제공하는 이 살아있는 물을 너 자신의 가슴 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온다. 그러나 날다는 땅 위에 있는 그녀의 개인적 일생과 하느님 앞에 있는 그녀의 혼의 지위에 당혹하게 만드는 질문에 대한 논의를 피해보려고 한 번 더 노력을 기울였다. 다시 한번 그녀는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질문을 선택하여 말하였다. 예, 선생님. 나는 요한이 가르치기를 개종시키는 분이 와서 자신을 해방자라 칭할 것이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실 것이라 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가 날다의 말을 중단시키며 깜짝 놀라게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것은 예수가 자신의 신성한 본성과 이 땅 위에서 이미 이룩한 아들 관계에 관한 최초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이고 숨기지 않은 선언이었다. 그것은 한 여인에게,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성격의 여인에게 베풀어졌다. 그러나 신성한 눈이 바라본 그 여인은 그녀 자신의 욕망으로 죄를 범한 것보다는 더욱 많은 것이 다른 사람에 저항하다가 죄를 범한 것으로 되었다고 보았으며 그리고 지금은 구원을 갈망하는 혼을 가진 인간 존재이며 그것을 진정으로 그리고 온 전심을 다해서 갈망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날다가 좀 더 나은 일과 좀 더 고상한 삶의 길에 대한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소망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 속의 실제 욕망을 말할 준비가 이제 막 되었을 즈음에 열두 사도들이 시카로부터 돌아왔고 그들은 예수가 이 여인과의 사마리아 여인과 단둘이서 아주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장면에 들어오게 되자 더할 나위 없이 깜짝 놀랐다. 그들은 재빨리 그들의 보급품들을 내려놓고는 한 옆으로 비켜섰다. 아무도 감히 예수를 비난하지도 못하는 와중에 예수가 날다에게 말하였다. 여인아. 너의 길을 가거라. 하느님이 너를 용서하였다. 이제부터는 너는 새 일생을 살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물을 받아들였으니 새로운 기쁨이 내 혼 속에 솟을 것이며 너는 지고자의 딸이 되어갈 것이다. 그러자 여인은 사도들이 못마땅해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도시로 달아났다. 그녀는 도시에 들어가면서 그녀가 만난 모두에게 선언했다. 야곱의 우물로 빨리 가시오. 거기에서 당신들은 내가 이제까지 행했던 모든 것을 내게 이야기한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개종시키는 분일 수 있을까요? 그러자 해가 지기 전에 커다란 군중들이 예수의 말을 들으러 야곱의 우물로 모였다. 그러자 주는 그들에게 생명의 물, 곧 내주하는 영의 선물에 대해 좀 더 이야기했다. 사도들은 예수가 여인들과, 그것도 의심스러운 성격의 여인들과, 심지어는 부도덕한 여인들과 기꺼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받은 충격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했다. 예수가 사도들에게 여인들, 심지어 소위 부도덕한 여인들도 하느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딸이요 영존하는 일생을 위한 후보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가 매우 어려웠다. 심지어는 1900년이 지난 뒤에도 많은 이들이 주 의 가르침을 파악하는 데에 똑같이 꺼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교조차도 그의 일생의 진리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망 사실을 중심으로 끈질기게 세워졌다. 세상은 그의 비극적이고 애통한 죽음보다는 그의 행복한 그리고 하느님을 계시하는 일생에 더욱 관련되어야만 한다. 날다가 다음 날 이 모든 이야기를 사도 요한에게 말했지만 그는 다른 사도들에게는 결코 그것을 충분하게 계시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도 12명에게 그것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날다는 내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을 예수가 그녀에게 말했다고 요한에게 말했다. 요한은 날다와의 만남에 대해 예수에게 여러 번 묻고 싶었지만 결코 묻지 않았다. 예수는 그녀에게 그녀 자신에 관해 단지 한 가지만 말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녀의 눈을 들여다본 것과 그녀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한순간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녀의 얼룩진 일생을 주마등처럼 되돌아보게 만들었고 그것으로 그녀는 그녀의 과거 일생에 대한 이러한 자아, 계시를 주의 표정과 말씀에 연관시켰다. 예수는 결코 그녀에게 다섯 남편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후로 다른 네 명의 남자들과 살았었는데 예수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던 순간에 이것이 그녀의 모든 과거와 함께 너무나 생생하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나타났기에 그녀는 예수가 정말로 그녀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그녀에서 말했다고 요한에게 뒤이어서 반복했다.